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극동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이 필리핀에서 철수하게 됐습니다. 일본군의 필리핀 함락으로 철수하면서 필리핀 국민들에게 유명한 말 한마디를 약속하고 떠났습니다. I shall return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꼭 돌아오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2년이 지난 다음 1944년 10월에 그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필리핀의 레이테 섬에 상륙했습니다. 다시 필리핀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면서 I have returned라고 했습니다. 나는 돌아왔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힘든 약속을 하고 많은 반대와 저항을 물리치고 약속을 이루었던 그의 이두 말은 한동안 세계인의 유행어가 됐습니다. 어려웠던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승자도 있고 패자도 있습니다. 승자는 겸손과 아량을, 패자는 반성과 재기의 용기를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동시에 선거 기간 동안 나라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짐했던 많은 분의 약속들이 잘 지켜지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가 나오자 말자 교만하고 거친 은사들이 난무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쉽지는 않겠다라는 걱정이 마음에 많이 생깁니다. 사람은 말한 대로 지킬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속한 말씀을 온전히 지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였습니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역사를 통해서 현실로 언제나 성취되어 왔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역사 속에 성실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난 예언을 보시면 7장 14절에 동정녀에서 탄생하실 것을, 9장 말씀에서는 갈릴리 중심으로 활동하실 것을, 11장에서는 이새의 줄기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미가서 5장 말씀에서는 베들레헴에 출생하실 것을, 이사야 53장에서는 고난의 대속 죽임 당하실 것을 각각 예언했는데, 이 모든 말씀들이 주님의 일생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사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이하 말씀에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다 했습니다. 구약성경 10편 16편에 예언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고 말씀하시던 대로 정한 날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도 예언된 모든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 말씀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여성의 아름다운 헌신을 기념하겠다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 이전에 주님의 확신이 드러나 보이는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이 온 천하에 다 전파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런 예언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주님의 성천에서부터 오늘에 이어지는 또는 다시 오실 날까지 이어지는 교회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만천하에 전파될 것이라는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전파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며 무엇이 핵심이겠습니까? 혹 복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전체를 복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좀 요약하고 줄이고 줄여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내용도 무척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들을 핵심으로 요약해보면 십자가와 부활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설교 핵심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복음의 핵심, 우리가 평생을 두고 사랑하고 증거해야 될 말씀의 중심인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본문의 첫으로 강조하는 것은 부활의 역사성입니다. 36절 말씀 이하에 기록된 내용을 보시면 전체가 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음을 이기시고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드린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공동체로 복귀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주고받으면 성분하고 있을 때 불현듯 그 한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에 따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도 추가하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령을 보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 손과 발을 만져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몸을 증명해 보이셨고 먹을 것을 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생선한 토막을 드리자 그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들은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하셨고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명하는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을 강조하는 말씀들입니다. 당시 교회에 대한 공격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리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시신 도난설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뒤 숨겨놓고 난 다음에 부활했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이 거짓 소문의 발언지가 어디인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하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시신 도난설의 발언지가 다름 아닌 유대의 교권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이었음을 밝혀 공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내용이 당시에 횡행하던 시신 도난설에 대한 진실 규명의 말씀이라면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 대한 말씀은 제자들이 주님의 환상을 보고 부활하신 것을 착각했다고 하는 소위 환상설에 대한 반론입니다. 누가복음의 주장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직접 만져 살과 뼈가 있는 분명한 육체임을 확인했다는 것과 우리와 같이 한 자리에서 음식도 잡수셨다는 말씀을 소개하면서 한간에 나돌던 부활의 허구성 환상설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이 분명함에도 그 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논란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쯤이 되면 교회의 강력한 대적으로 두 세력이 갑자기 부상합니다. 하나는 로마의 정권, 정부였고 또 하나는 헬라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지역들이 다 그레코 로만 사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헬레니즘의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이 헬라의 철학자들이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찬성하지 못했던 것은 신이 사람의 몸을 가졌다라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육체 자체가 악의 본산이고 우리 몸이 죄가 생산되는 죄의 생산처로 보았기 때문에 그 악한 육신을 선한 신이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는 점에 있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육체를 학대하고 금욕하고 고행하는 것을 통해 그런 육체적인 학대를 통해 영혼이 정화된다는 이론을 펼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가졌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매우 그럴듯한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이지만 이것을 인정하면 성육신도 존재할 수가 없고 우리 위한 출생도 있으실 수가 없고 고난당하고 죽으신 것도 허구가 되고 다시 사신 것도 말할 수 없는 허무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론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영지주의를 이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이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처음부터 주님의 성육신, 고난, 죽으심, 다시 사심 이 모든 일들을 굉장히 중요한 교리로 생각하고 핵심 진리로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교리적인 논쟁의 핵심이 항상 이 그리스도론과 삼일체론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교리적인 논쟁을 다 집대성해서 결론 지어진 확정된 내용이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어느 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앉아서 책상에서 장문한 내용이 아닙니다. AD 150년에 로마 신조로부터 출발해서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 또는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 431년에 에베소 회의, 451년에 칼케돈 회의 등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검증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철저한 작업을 거쳐서 오늘의 형태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확정된 내용 가운데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을 보시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 모든 내용이 다 예수님의 몸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핵심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내용인데 이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 자체가 만들어진 가설이거나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해 누가는 그 자신이 역사가였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증빙 자료를 충분히 사용하면서 확정해 보이고 또 확정해 보입니다. 자기들도 처음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환상인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만져보아라 말씀하시고 같이 식사를 하시고 같이 교제하시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한 사항이 친히 주님께서 몸으로 다시 사셨다는 사실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사셨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것을 믿는 데서부터 부활신앙은 시작합니다. 이 신앙이 있어야 죽으시고 친히 다시 사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정되는 것이요 이 신앙이 있어야 그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다시 우리가 죽음을 잊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팩트라는 점을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을 확정하는 이 믿음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그렇게 자기의 부활을 증명해 보이면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44절 이하 말씀에서 당신의 부활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모든 말씀들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점을 세밀하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44절 이하를 보시죠. 또 이러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했습니다. 모세 율법에 또는 선지자들의 글에 또는 시편 말씀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당신의 부활을 예언하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현재의 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는 말씀을 주님이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성경, 구약 성경 분류할 때 3부분으로 분류를 합니다. 첫째가 토라 율법서입니다. 둘째가 느비임 예언서입니다. 셋째가 케투민 성문서 시편 자문과 같은 말씀들입니다. 이 세 부분의 첫 글자를 따서 타나크라고 구약 성경을 부릅니다. 주님께서는 이 타나크로 불려지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 당신의 부활이 예언되어 있다는 점을 실질적으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셔서 제자들이 깨닫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하시는데 46절 47절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는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대속의 고난을 당하신다. 둘째는 그가 살아나신다. 셋째는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해야 될 응답을 회개라고 하신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첫 번째 전도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회개가 신앙의 제일 중요한 요소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거나 자기 삶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완전히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고넬료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보고 예루살렘교 지도자들이 결론 내리기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회개는 예수 믿고 영생 얻는 사람으로 완전히 돌아온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48절 말씀에서 너희가 이 모든 일이 증인이다 말씀했을 때 증인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한 가지 트랙은 이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삶의 내용을 통해서 복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선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을 보시면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이하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을지 들으리요? 보내신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라고 하셔서 전파하고 선포하는 일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핵심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주님의 명령은 복음의 말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믿고 회개하면 죄사함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전파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의 트랙은 우리가 하는 복음 전도가 능력과 감동으로 전달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전하는 말씀처럼 먼저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바울이 유대인들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던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한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적질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였습니다. 가르치고 전하는 말씀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당한다고 통절하게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자신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교회는 교회들의 어려움을 많이 당했고 국가사회는 국가사회대로 큰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보내면서 일반 사회에서 교회를 보는 눈이 더 나빠졌습니다. 우리 사회의 국가적 위기에 대해서 교회가 책임 있게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평가 때문입니다. 이런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억울해하고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다라고 생각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데 사실상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서 신앙의 공공성에 대한 결핍이 이루어진 지 오래되어 와서 신앙의 건강성이 우리 안에서 손상된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사회적인 평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재기할 수 있는 다시 부흥할 수 있는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12척의 배로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이순신의 12척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분량의 인적과 물적 자원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회복의 가능성은 차고도 넘칩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사람의 수나 재정 능력 등과 같은 외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 신앙의 건강성, 신앙의 진정성이 얼마나 회복될 수 있는가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진실로 회개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복음 믿는 사람답게 용감하게 후퇴하지 않고 신앙을 굳게 지켜나가는 사람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 이런 믿음이 회복의 전기가 되게 되고 이런 믿음 앞에 위기는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해 주신 이 은혜가 이 부활의 복음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넘치 못할 일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온 성도들과 온 교회 위에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마지막으로 당부하십니다. 성령을 기다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49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 딴 데 가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나 인간적인 의지나 결심만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떠나심을 예고할 때부터 떠나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도우실 것임을 많이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낼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떠나가신 예수 부재의 현장에 보혜사 성령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야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도록 그때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일이 급해도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지혜로 하나님의 일에 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고통과 불행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실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충만케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 말씀에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사울에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했습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했습니다. 왕으로 취임하기도 전에 선택된 다음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하셔서 영적 지독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사역을 출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 직접 배웠고 십자가를 지켜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대한 그리움과 사랑과 충성심이 불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감정과 경험만으로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도의 첸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사도 도마가 이곳에 와서 전도했다고 알려져 있는 도시여서 도마의 유적지가 많이 그 도시에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도마 기념교회라는 곳에 가보았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단 전면의 아주 위쪽에 도마의 손가락 유골이 잘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잘 확인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높은 곳에 두었느냐 물었더니 사람들이 자꾸 와서 만져보기를 원해서 손상될 것 같아서 손길 닿자 높은 곳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져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았던 도마의 손가락 유골이라도 만져보면 그런 능력이 내게 임할까 해서 그렇게 그 손가락 만져보기를 사람들이 원한다는 겁니다. 능력은 사도들의 유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능력은 전통과 제도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49절에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마치 능력으로 옷 입는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이 부분을 벵겔이라는 주석자가 설명하면서 성도는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고 성령으로 옷 입혀진 정결한 능력의 사람들이라고 정했습니다. 그의 표현처럼 보혈로 씻김 받고 성령을 옷 입은 능력으로 무장한 정결한 능력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정인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고 살아간 하나님의 축복이 온 성도들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친히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에 정인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선포하고 삶으로 실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으셔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개인 개인과 교회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